오늘 전해 받은 하나님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을 하고 에베소 4장 25절 한 절, 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 짧은 구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10계명, 오늘 제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거짓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첫사람인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짓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한 사단의 간교한 거짓말은 아담과 하로에금 하나님과의 무한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거짓을 몰랐던 인간에게 거짓이 침투되어서 거짓의 존재로 변하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의 말에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거짓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가리켜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짓 이것이 관영하게 되고 거짓이 그 끝자락은 어디냐?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인 죄가 폭력이라면 입술로 대부분의 죄는 거짓말과 혹은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죄가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거짓의 증거는 그 죄는 정신적인 피해와 또 상처를 안겨줍니다. 거짓 증거의 범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의 관계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 양심이 마비다. 이것은 모든 거짓말과 거짓 증거하는 출발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결국 이웃을 속이고 결국 누구까지 속여요?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이웃에게 인격에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며 특별히 거짓의 증거를 할 경우 이웃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법정에 증거하게 했고 스데바이나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거짓 증거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우리의 죄는 불순종과 거짓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거짓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행동이 없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그의 거짓된 신앙의 고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그 거짓 증거는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그 의사전달의 표현이 입술로 혀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혀를 잘 단속하실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생각할 주제인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나 또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결단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 구계명 1차적으로 법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어디서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서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법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위증하거나 그걸 해롭게 하거나 또 아닌 것을 덧붙여 했을 때 그가 당하는 온전한 피해와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적인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 자체는 본래 이스라엘 법정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증인의 증언 여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죠?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서하잖아요. 절대 나는 위증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뭐 과학수사가 있어서 증인의 말을 번복시킬 증거나 과학적 수사 제물로 보면 그게 위증인지를 드러나잖아요. 그처럼 과학수사가 어려웠을 때 고대 사회 속에서 증인들의 증거하는 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거짓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우선 모든 법정적인 증인은 반드시 몇 명? 두세 명을 정하라고 했어요. 두세 명. 두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증언이나 거짓 증언에서 이웃의 생명을 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거짓과 거짓 증언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불행하게 합니다. 거짓 증거로 인해서 자신은 늘 내가 위증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 것이고 그 결과가 상대방한테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불행을 당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래서 증인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하라고 했어요. 또 신명기 17장 6, 7절 말씀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심판이라면은 누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 증인했던 증거의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라. 그래서 이 증인을 세운다는 것이 한두 명으로 그냥 이렇게 모사를 꾸면서 넘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없게끔 두세 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그런 규정을 지켜왔습니다. 가령 두 명의 증인이 반드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도 다른 증언을 하면 모두 그 증언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있는 자리에서 말을 맞추게끔 하지 않고 따로따로 떼어서 증언을 듣는데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다르다. 증언의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또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재판받는 사람과 어떠한 형태든지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가령 내가 증인을 쓰는데 그 상대방이 원한관계나 채무관계나 친척관계나 인격이 의심되거나 도벽 등 범죄에 연루한 사람 법적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세우지 않아요. 게다가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 대가가 또한 매우 중하고 엄했습니다. 위증을 했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9장 18에 21절 말씀이니까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나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정하라.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은 죄인의 재당한 해목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형의 죄를 지는데 이 사람이 위증해서 그 사람 사형하게 했다. 뭐라면 그 사람 위증한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똑같이 죽이라는 얘기예요. 어짓 증거한 사람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상대방에 줄여야 될 형벌의 무게만큼 죄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죄였다면 거짓 증거란 사람에게 사형에 처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4장에 나타난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아홉 번째 계명인 그런 의미에서 법정에서의 증언과 관계가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계명은 정직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 난무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안전이란 기약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됨은 공동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데서 본질적인 영역이 바로 진실입니다. 거짓된 모든 행동은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일관적이고 무서운 죄악이 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이 그렇듯 십계명은 아주 협소한 작은 의미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금한 것은 모든 죄의 가장 악한 형태들을 십계명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가령 미움의 극단인 뭐죠? 살인, 그죠? 살인을 금한 것이고 성적 범죄 중 가장 파괴적인 결혼에 대한 죄가 간음이기 때문에 간음은 다룬 것이고 또 개인 소유에 대한 그 피해를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악한 형태의 거짓말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악한 형태의 거짓말을 할 때 그러면 덜 악한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도 아 이건 악한 거짓말, 이것은 white liar,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계명이 그 많은 거짓말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계명이 그 많은 내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 그 많은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이웃을 중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갈은 그 꼬리에서 독을 운반하지만 남을 중상하는 모략하는 자는 어디에서? 혀에서 독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의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혀로 참소치 않는 자가 주의 성전에 오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상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법정만이 거짓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아까 말한 뭐 하는 거죠? 그 증상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 아홉 번째 계명에 직결되는 것이 바로 비방과 수군거림입니다. 비방은 남을 욕하는 중상모략이고 수군거림은 뱀처럼 속삭인단 말입니다. 앞에서 공격적으로 분명히 말하지 않고 늘 뒤에서 속삭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가십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남의 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비겁한 일이고 오늘 말하는 거짓된 일로 간주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해주고 있어요. 비방한다는 말, 중상하고 상처를 내고 또한 악담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구계명에 속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에 강조해서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또 십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성들은 뭐죠? 이것들을 부추기고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흠집을 냅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 오만과 비평, 또 오만과 잘못된 편견 이런 것 갖고서 남을 가십하고 또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것들. 또 아내의 거짓말 행태는 헛된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헛된 자랑.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4장 15, 16절인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뭐죠? 뻥치는 겁니다. 네, 이 뻥치는 것이, 뻥튀기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배워질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누구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이지 내가 될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부풀리고 뻥치고 자랑하는 것, 그 역시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허탈한 자랑이 거짓말 중심에서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을,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를 존엄하려는 그런 죄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한 사람의 완전히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왕왕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랑이 그 다음을 낳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떡하죠? 또 뻥쳐야 되고 더 큰 뻥을 쳐야 되는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의 또 다른 형태가 뭐냐? 일구이언이에요.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일구이언 하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말하죠.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를 때, 그죠? 한 입 갖고 말을 다르게 할 때 일구이언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역시도 자기 중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교리에 근거된.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이것을 중상하지 말라 할 때는 비방과 수군거림, 허탄한 자랑, 일구, 이언하는 것 들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서 금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증거하는 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이 곧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죠. 거짓말이란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등에서 하나님도 대단히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은 잠언 13장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럽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 거짓말은 진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증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는 남을 위해 하는 것과 남을 반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뇌물이나 다른 유익을 위해서고 후자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공경인이 남을 고소하는 데 일어나는 일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말씀들이 예수님도 거짓 증거를 통해서 스테바이나 바울 역시도 거짓 증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나보대 포도원을 빼앗으려고죠. 이세벨이 사람을 사서 거짓 증거를 만들죠.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뺏는 사람은 속인다. 잠언 14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거, 증거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거짓 맹세는 흔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 역시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이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법적 증언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한다? 살릴 수 있는데 그 일을 함부로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계명에 주는 계명의 무거움입니다. 법정의 말뿐 아니라 소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사람을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이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 거니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남을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살인자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좋은 의도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도여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자,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차를 받쳐서 상해공갈단인가요? 가해공갈단인가요? 보험을 타게 만든 일은 선행이 아니라 범죄가 되는 거죠. 친구가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 그 역시도 좋은 의도 거짓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엉터리 진단서를 끊어서 그는 불쌍하니까 군대에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암암리의 모의라든지 또 크리스천 기업인데 그 사람이 침례도 받지 않았는데 목사가 침례 증서 가라로 써줘서 그렇게 하는 일들. 네.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서에는 이 사람 훌륭하다고 써내는 일 다 좋은 의도의 거짓말,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적인 것만 생각하고 공적인 질서를 어지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정직은 그 자체가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이 믿자가 믿을신이냐, 믿을신. 근데 우리는 참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가짜가 판치니까. 그래서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오. 참기름이요. 진짜 참기름, 원조 참기름, 뭐. 다 가짜 짝퉁이 많이 판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는 것입니다. 가짜 학력, 언론인도 정치인도 종교인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구계명, 거짓 증거, 거짓에 대해서 특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찰스 헤즈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현명한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현명한 거짓말. 이것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도둑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문이 열린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처럼 그런 현관을 통해서 가로막힌 게 아니라 대문이 열린 집이야. 그러면 그 집에 어머니하고 딸이 살아. 그러면 이 도둑들이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남자 신발들 몇 개 갖다 놨어. 그건 모양이에요. 우리 남자도 산다 얘기에 선한 의대 거짓말이겠죠. 이걸 이제 현명한 거짓말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자, 익살스러운 거짓말. 왜 우리가 4월 1일 만우절 되면 뻥치기도 하고 꽁갈도 치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거짓말. 그리고 유익한 거짓말. 또 한 가지가 해로운 거짓말.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 어려운 문제를 세 가지 분류를 분류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익살스러운 거짓말은 아마 우리 일상에서 행해주는 이 장난과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어요. 뭐 무리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리해서 그냥 무료해서 거짓말했어요. 괜찮아요.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의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이런 경우에도 성경은 뭐라 하냐? 잠언 26장에 보니까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했습니다 할 때 이런 자도 그러하겠다 말하는데 이러한 자도 그러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17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거짓쳤어요. 뻥이에요. 그냥 무리해서 희롱했어요 하는 자도 뭐 같다? 개의 귀를 잡는 자 같다. 근데 이 개의 귀를 잡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개란 오늘처럼 가정에 길들이는 그런 펫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깨나 요우처럼 그렇게 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싸납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특성을 지닌 개를 귀를 잡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리죠. 큰 상처를 입기를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농담하였다고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에도 성경은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계명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하는 이 엄숙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냥 웃으려고 한번 웃는 것은 좋겠지만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옳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거짓말 어떻습니까? 유익한 거짓말은 필요에 의한 거짓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논의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돕기 위해서 구계명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이 조금은 주저돼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논의가 참 필요한 건데 그래서 성경에 어떤 예가 있는가 살피니까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자,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산의 아이면 히브리 산파 어떻게 하냐? 그 손에서 죽이라고 한 거죠. 예. 네. 근데 바로에게 거짓말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히브리 산파는 권장해서 하니까 벌써 애를 순포순포 낳았는데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라합 역시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정당권을 살리려고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했죠. 그죠? 지붕에 삼베에 숨겼는데 그러지 않고 벌써 갔을 테니까 빨리 쫓아가보라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육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자, 루터는 이것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합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사단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 않은 미덕이기 때문에 훌륭한 배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에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떤 형태든지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이 때문에 어거스틴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또한 현재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면서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주장해요. 그러니까 루터의 말과 어거스틴 따르는 그런 말들의 주장이 대립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볼 때 성경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이 여전히 문자적으로 그 적용합니까? 문자적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한 대 딱 쳤는데 잘 쳤습니다. 이쪽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어떤 형태의 맹세해서는 안 됩니까? 아, 순서도 아직 말하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시대의 십브라 부하라는 이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남자에게를 살리기 위해서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의 경우도 마칩니다. 라합의 거짓말하는 행위를 두고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하면서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 말하면서 정탐꾼들을 평안한 가운데 영접했다는 것을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거짓말한 것이 칭찬받는 본질적 제목은 아닙니다. 믿음이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야고보서 역시도 2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두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정리하면은 비록 라합이 거짓말을 하긴 했으나 하나님이 그들이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복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거짓말이 언제나 죄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식의 거짓말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간 죄인들의 딜레마죠. 예. Why not?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목적이나 수단을 정당화하는 쉬운 방법으로 그것도 채택되어서는 또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절대로 해서 안 된다. 단정하는 것은 또한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 영역을 넓히려는 얘기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신앙의 정통의 근거에서 우리 선배들도 거짓말조차 거부했던 그런 신앙의 정통에 서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경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구계명은 지켜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이 선의의 거짓말, 화인라이어를 할지라도 언제 사용하느냐?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조금 허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극단적인 상황은 단순히 이게 거짓말함을 통해서 내가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경우 매우 제한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나, 그죠?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의 문제일 경우나 아주 극단적인 필요의 상황일 때만 그것이 허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 것이 이 구계명의 계명인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회학적인 범죄고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진실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왜? 정치인들이 항상 진실만 이야기한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그죠?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항상 진실만 이야기한다면 진리는 바로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반대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위증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그것을 드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계명에 갖고 있는 정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거짓말 해서도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게 만드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유대 명예를 보호하고 높이는 것이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나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악에 찬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또한 심각한 죄로 간주되지 않고 가볍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매우 제한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형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동일한 무게의 죄라는 사실들은 이 거짓 증거하는 단도 동일한 무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 모든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이 진리가 있으며 그 부분에 사는 우리는 오직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하루에 3만 단어 이상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말들 중에 나의 말에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고 세워주고 얼마나 진실된 말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혀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구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1차 원리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과 혀를 깨끗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과 또 거짓 증거를 당해야 될 때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런 중상과 거짓 증거의 모함을 당해야 될 때 다윗처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인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없는 그것들을 내 의를 빛처럼 드러내는데 정의의 빛처럼 감추지 않고 그것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의를 빛같이 어떻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중상 모략을 당하면서 참는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상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중상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더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하는 거 이건 신앙과 무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최후 심판받는 자를 열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대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원색적으로 우리가 와인라이라는 자들 다 아시죠? 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며 불신은 자신에게 거짓 증거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거짓 증거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행하지는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조차도 하나님 못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왜냐?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의 원조인 마귀로부터 나온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거짓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유익보다 뭐가 더 많다? 불이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자도 이웃에는 뭐죠?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의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요?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석에서 여리고 함락되고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근데 아간의 죄가 뭡니까? 진리인 여리고성의 물건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신할산은 왜 두도벌, 금, 은 이런 거 감춰놓고서 내게 유익하고 그 거짓된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아가는 한 사람의 잘못을 말미암아 36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저하시켰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 십계명의 아홉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거짓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거짓 증거는 이웃의 행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계명도 결국은 뭐의 성품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유래된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없이도 친히 자신이 진리라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게요.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중상 몰려하고 헐뜯을 때 비방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외에만은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최고의 전략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거짓말입니다. 중상 몰락, 비방과 수군거림. 그죠? 지금도 마귀는 그 거짓된 진리를 앞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로 믿게 합니다. 또 마귀는 거짓된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거짓된 진리를 폭로하고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뭐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대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교회를 세우지만 거짓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만일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잘못 허물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뭐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그리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러죠.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건전한 교리에 근거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울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면 그 거울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거짓된 진리는 폭로되고 거짓된 진리가 우리 삶의 신앙을 존먹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어떠하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죄와 허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뭐하는 거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것이고 성결한 삶이 무엇이냐? 거짓과 거짓 증거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여져가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